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 가족의 시련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네 번째 주에 도달하게 됐고요. 제가 네 번째,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얍복강을 향해서 갑니다. 얍복강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야곱이 얍복강을 가기 위해서 경유했던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도착을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란으로 도착을 했을 때는 거기가 외삼촌 집이었고 라반의 집이었죠.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촌한테 당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차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삼촌이 막 쫓아와서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 막 비난을 받는 거예요. 모함도 당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모습이 그대로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지난 3주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 가족의 시련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어보면, 설교를 여러분이 끝까지 듣다 보면, 이 야곱 가족의 시련이라는 제목이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으셔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야곱 한 사람의 시련과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음 주 설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4주 설교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야곱이 겪은 이 시련은 야곱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아내들이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아들들, 열두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이야기를 하고 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주에 가서는 그 죄를 지은 아내들과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야곱의 시련으로만 되지 아니하고 야곱 가족의 시련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펼쳐져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얍복강에 도착을 했어요. 얍복강에 도착을 해서 지금 얍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얍복강은 큰 강이 아니라 조그만한 강이에요. 그래서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에서가 상대방 건너편에 있는 그런 모습, 그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는 자체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그거를 야곱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얍복강에서의 마지막 날을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인데, 형이 무서워서 다시 뒤로 돌아서 하란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갈 수가 없는 게, 거기에는 라반이 그냥 적의를 품고 그냥 분노가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면서 라반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지키고 있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고요. 앞으로 강을 건너가자니 거기에는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화난 모습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아주 유식한 척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진퇴 양난.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이 유식한 줄로 믿습니다. 진퇴양난이 돼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야곱이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아니, 자기가 배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형이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을 못 가요. 무섭다 할지라도 하란으로 못 도망가고, 하란이 싫다 할지라도 라반이 싫다 할지라도 형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지팡이만 들고 하란 땅으로 갔지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풍족한 그 재산을 가지고 오기는 왔지만 지팡이를 믿을 수도 없고 재산을 믿을 수도 없고 삼촌을 믿을 수도 없고 형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알게 하시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까지 흘러서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강을 건너가야 돼요. 시련을 정말로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련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시련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준비 작업이 하나가 필요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시련의 준비,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해 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다 같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지금 읽었던 32장 9절에서 12절도 나름대로 표시가 돼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련의 시련을 계속해서 겪고 나서 형을 만나야 되는 마지막 그 시련, 마지막처럼 느끼는 그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디어 완전히 내려놓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첫 장면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자기 처자가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환란을 겪어왔고 자기가 이렇게도 생각해봤고 저렇게도 생각해봤고 잔머리도 써봤고 속임수도 써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장면이 9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10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자기가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10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뭐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소망이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해요. 내가 건너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왔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두 때나 이루면서 재산을 이루기는 했지만 내가 이것조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12절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많이 성숙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하신 약속을 해주셨던 것, 그것이 베델에서 했던 것도 있지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들은 것이 있어요. 그 약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눈앞이 새까맣게 절망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죠.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즉 나에게 위로해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위로해주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런 말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돈 갖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돈 갖고 안될 때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저는 이제 카톡을 하나를 받았는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저에게는 선생님이시기도 했고 제가 합창단 생활을 할 때에는 저에게는 지휘자이기도 하셨던 그 선배님의 아내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떼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뇌종양이었던 거예요. 수술도 못하고 이미 몇 달 전에 수술도 못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돼요? 아무리 이식수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 머리를 이식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돈 갖고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우리에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뭘 붙잡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반석이 되시겠다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습니다. 이제 이 시련은 어떤 시련인가 하면 바로 씨름하는 시련이에요. 야곱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밤에 이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man이 아니라 The man이라고 하는 말은 정관사잖아요. 그 사람 그러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A man, a man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환상인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점점 자기 힘에 팔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씨름하고 있네. 날이 새면서부터 점차점차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형 에서가 나 죽이려고 사람 보냈나 보다. 그래서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나와 씨름,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날이 새면서 나 간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니 못 가요. 그렇게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노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이 이럴 때는 입에 착착 붙어요. 뭐 힘줄이 어쩌고 이게 잘 안 돼서 그냥 환도뼈라고 그럴게요. 환도뼈를 그냥 야곱의 환도뼈를 확 부러뜨린 거예요. 아마 고관절이 부러졌는지 어긋났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확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못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I won't let you go.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유도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씨름하셨던 분 계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씨름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지쳐갖고 야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놓겠습니까? 아니야 계속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놓겠습니까? 당연히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붙잡고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안 할래 라고 하면서 힘을 빼고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매달리는 꼴입니까? 덤비자고 계속 끝까지 하자고 하는 사람이 그만하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씨름하는 꼴인데 그때는 씨름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매어 달리는 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뒷배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얍복강 건너에 지금 형이 있는 거예요. 형이 앞에 가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이때에 왠지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매어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씨름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씨름이 아니라 엉겨붙은 거예요. 매어달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을 달라고 할 때까지. 내게 복을 줄 때까지 매어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겠습니까? 돈 버는 법? 아니에요. 건강의 복?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자기 형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매어달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글자 시작.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야 손을 풀고 논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장소, 얍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니엘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요. 부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뭐 미국에서 사는 문화니까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시민권을 딸때한번돈안 드리고 이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성씨가 유 씨였는데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이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유일한 성을 하나를 만드셨어요. 유한. 그분은 유한양양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근데 성을 유에서 유한으로 바꿨어요. 또 우리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뭐 그게 법적인 거로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여자분들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 그 이름을 바꿀 때에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연예인들도 어디서 뭐 조금씩 유명해지면은 예명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바꿔요.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과 우리들이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거나 결혼하면서 성을 바꾸는 것과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예명을 뭐 연예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명을 가질 때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왜 바꿔주셨을까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요구를 하는가 하면 지난 20년 동안에는 네 생각대로 살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곱으로 살면서 야곱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이 바뀐 것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도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체성이 바뀌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면 우리가 바꿨나요? 하나님이 바꿔주셨나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 해봅시다. 근데 이 씨름이요, 이 씨름이, 즉, 시련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시련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이 씨름을 하면서 그냥 이 부분은 저의 상상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없으니까 여러분 또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상상이에요. 씨름을 막 하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그 짧은 순간에 씨름이 뭐몇 시간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짧은 시간에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이 영화 보듯이 그냥 주마 그렇게 확 지나갔을 거예요. 확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씨름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꿨을 때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이 씨름과 같았어요. 자기 인생은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복을 받아 보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축복을 받아 보려고, 잘 살아 보려고, 아내를 얻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냥 씨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사람을 향해서 씨름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겨루기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방법으로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방법으로 했고 자기 생각대로 했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실력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자신의 인생 씨름이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 씨름이 하나님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른 것, 많은 예를 들수 있지만 그냥 간단한 것,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돈 없이 살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게 요새 세상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험한 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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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 돌아버려요.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 우리를 쫓아오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돈을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마치 쫓아가듯이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이 우리들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빚을 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면, 너 지금 나하고 싸워보자는 거야? 나하고 한번 힘겨루어보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지요. 잘 돼야지요. 예, 돈도 벌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힘겨루기를 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더불어서 힘겨루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갖고 겨뤄야지 내 실력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과 겨루어서는 안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기가 막힌 걸 배웠어요. 엄청난 것을 배웠어요. 저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뭔줄 아십니까? B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베델, 하란, 미스바를 통해서 야곱까지, 얍복강까지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아, 저강 건너편에 형이 있는데 저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겠구나라고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원리를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네 가지 살펴보는데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드렸고 맨 마지막에 괄호만 이제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식처럼 이게 만들어 보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 모습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흥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두 번째 거.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요.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사기치면서 살아요. 그러면 돈잘 벌죠. 아니에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예요. 처음에는 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공식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왔어요. 내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못난 모습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쫙 풀어놓고 마치 설득당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데 속이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직하게 대인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요. 형이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제 믿었죠. 얍복강에서 씨름하고 환도뼈 부러지고 쩔뚝쩔뚝 해가면서 강 건너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고 치사하게 뭐 돈으로 매수하고 치사하게 자식들을 목숨값으로 내놓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직접 형에게 나아갔어요.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 있는 거예요. 풀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기는 방법도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때려주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C번이에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처음에는 멋몰랐을 때에, 철없는 신앙인이었을 때 야곱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자기 딴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야기하시기를 너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 주실 거라고를 믿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을 20년 동안 겪어오면서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자기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라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처절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아니, 나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장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얍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었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이 이거였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앞에 자막이 없어요. 첫째는 어떤 건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 되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자녀들 자기 전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펴놓고, 암송하면 더 좋고, 펴놓으시고 아이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말씀을 읽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냥 카톡으로 그 문자 해가지고 성경구절해서 보내주시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문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내게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엄마 얼굴 빤히 못 쳐다보잖아요. 눈치 보게 되잖아요.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늘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진정한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동네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의미는 뭔가 하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임을 이제 이 야곱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고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고 훗날에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모두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 분열의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바르게 살고, 즉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탐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윗에게 사용됐던 문구를 그대로 쓴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이러면 아멘하면 저도 조금 신날 텐데, 앉아서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서 복을 받고 가축들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중앙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거는,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내 눈에 보기에 올바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에, 우리를 보실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때.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나았을 때야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데,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힘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났더니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시련의 영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얍복강에서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열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 저는 이럴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감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어떤 건가 하면 32장 맨 마지막에는 이제 씨름하고 끝나는 장면이잖아요. 33장에 들어가면 저라면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려 들이시사 야곱이 그대로 돌아갔다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서가 그대로 돌아갔다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33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야곱이 다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얍복강 건너편을 이러고 쳐다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아직도 오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정도로 기도했으면 문제가 탁 다 딱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금식기도 한 40일 딱 하고 났더니 암덩어리가 툭툭툭툭툭 떨어졌대더라. 이러면 좀 얼마나 좋아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네 명의 아내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청기기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에서에게로 갑니다. 본인이 에서에게로 갑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형에게로 갑니다. 갈 때에 쩔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도뼈 부러졌어요. 쩔뚝거리면서 물을 건너서 형에게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어쩌면 덜덜덜덜덜 떨면서 갔을 거예요. 거다가 물까지 묻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덜덜덜덜 떨면 떠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이럴 때 야곱이 에스더 황후를 이미 알았다면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에서를 보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때에 이 야곱이 맨 먼저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져서 일곱 번이나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형이 달려왔어요. 형이 달려와서 안고 고개라 머리를 이렇게 어긋나게 꼭 안았다라는 말은 꼭 안았다는 이야기예요. 입을 맞추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 형님, 제 아내들이고 제 자녀들입니다. 제 처자식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언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어떤 동기가 있어서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 때문에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겸손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바꾸셨는지 아니면 야곱이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에서가 처음부터 치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면 400명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반전을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 5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나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사실은 경쟁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인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에게, 형님 나에게 그러지 않고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야곱의 바뀌어진 모습 여러분 보시죠. 그러고 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33장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어라. 사신을 보내면서, 신하를 먼저 보내면서, 종을 먼저 보내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주인 야곱님께서 재산 다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직도 화가 안 풀렸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 재산이 많이 있다, 풍족하다, 너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에서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할지라도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꿨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자기 배부터 채워야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하나님께서 주기로 했던 그 장자권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번영이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필요해요. 성공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못 갖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나만 믿으라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20년의 생활을 살아 그 시련의 시련, 환란의 환란, 훈련의 훈련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요, 에서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에서는 점차 이방인 땅으로 가고 있었고요. 야곱은 홀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야곱은 20년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상관,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신앙생활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리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적 세계관 혹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인생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시련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서 오늘의 시련도 믿음으로 기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